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교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오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들 주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지요.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특별합니다.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두 장소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죠. 두 번째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마음을 깨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 좋아해요. 또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권세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깨는 자를 좋아합니다. 낮아진 자를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다 아시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36년 일제하에 있다가 독립을 해도 너무너무 신났죠. 해방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기적이었죠. 근데 430년이에요. 해방됐어요. 기적이에요.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상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이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빌어도 안 와요. 계속 좋은 거 주고 계속 얘기해도 절대 안 와요. 교회 오는 게 죽는 일이에요.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있잖아요. 주일 날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도 와 있어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길을 내어서 홍해를 다 통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은 것,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 기적입니다. 세례가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것. 그거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죄에 푹 잠겨서 죽고 다시 예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 받았다 해서 그냥 갑자기 천국이 됩니까? 삶이 천국이 돼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2개월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산을 만납니다. 시내산을 만나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4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만든 이후에 그 앞에 절을 하고 광란의 춤을 춥니다. 이 금신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고 금신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황금을 섬기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 내가 저들을 떠나겠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멸절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였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깨웠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더 이상 단장하지 않았어요. 사치품을 다 버렸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황금을 쫓아 황금 앞에 절을 하고 금신상을 섬기고 있어요. 금이 오라는 곳에 다 뛰어다니고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노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노라. 너희들이 황금 신상을 섬기고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인 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노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황금 신상을 쫓고 있는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눈물 흘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비참한 것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비참한 삶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배고픈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긴 하지만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여 무능한 그리스도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엄마가 경험한 것 같아, 우리 아빠가 경험했어, 우리 삼촌도 경험했지, 근데 너는? 나는 구경했지. 오늘날 20대 30대들 교회 구경꾼들, 기적의 구경꾼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대. 말만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유명한 아이스크림 있죠? 혹시 여러분 베스킨 라빈슨이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어른들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요. 베스킨 라빈슨 31이라 해가지고 31일 동안 매일 다른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그걸 만든 사람은 매일 그걸 테스트해요. 31일 동안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먹도록 만들겠다.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다른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365일 다 먹이겠다는 거죠. 이건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하철 옆 가장 잘 팔리는 곳에 그게 딱 있어요. 미국에만 4,5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어요. 매출액이 연 12억 달러가 넘어요. 대기업입니다.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일한 상속자 존 라빈슨에게 이 돈을 이 기업을 다 넘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도 받지 않아요. 1원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거절해요. 엄청난 화제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KBS, SBS, MBC 다 가가지고 한마디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면 주식을 먹지 않게 돼 있어요. 밥 안 먹어요. 우리 아이 세 명 있는데 밥 잘 먹어요. 밥 잘 먹게 하는 비결 간단해요. 노 아이스크림, 노 캔디, 노 초콜릿 이런 것 일절 먹이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정도 독해야 돼요. 부모가 되려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밥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달콤한 거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취미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스포츠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게임 너무 좋아해요. 인터넷 너무 좋아해요. 즐김을 너무 좋아해요. 과도한 스포츠, 과도한 취미, 과도한 세상 집착 다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식,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잡동사니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 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TV 좋아하면서 영성 있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 이게 청년들 인터넷 쇼핑 다 그만둬요. 쓸데없는 것 끊어야 돼요. 잡동사니 좋아하면 주식을 먹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단장품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즐기는 단장품을 끊을 때 성령이 물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당히 즐기고 있는, 시시콜콜하게 즐기고 있는 그 모든 단장품을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아바로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에디 목사님, 지금 한 거의 50이 가까이 될 겁니다. 그분이 40대에 목회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 그것도 온 교인들 앞에 고백하라 그랬어. 이분이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 그것만 안 됩니다. 그것도 고백하라. 성령께서 마음에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인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요, 해외를 가면 그 공항에서 포르노 잡지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이후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인도네시아에 모슬렘만 있는 90%가 모슬림인 그 땅에 몇천 명이 모여요. 그 만 명 가깝게 모여요. 여러분, 죄를 쏟아낼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1995년 어느 수련회에서 죄를 고백한 조던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는 무렵에 냉담하고 피곤한 마음뿐이었다. 집회가 시작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기가 버겨웠다. 입을 꼭 다물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했다. 강사가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부흥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두 마음을 비교하였다. 하나는 깨지는 통회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 설교가 끝난 이후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체육관 곳곳에서 간사들이 일어나더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긴 줄이 생겼다. 그때부터 무려 13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죄의 고백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료 간사들이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차츰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께서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다. 오후 내내 스탠드에 남아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해 주시길 간구했으며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사 기도했다. 나도 공개적으로 내 죄를 간사들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 나는 갖가지 중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정 표현 없는 가정에서 자라 유치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과식하게 되고 온갖 부도덕한 습관을 가졌고 낭비벽도 심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포르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성인이 된 이후까지 중독 증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 이런 중독들과 실험하는 데 시간을 다 소모하였습니다. 38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런 중독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젠 승리하고 싶습니다. 중독 증세들이 모두 죄임을 고백합니다. 중독이 가져온 요인들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저는 성인입니다. 삶 속에 지속적으로 중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끌린다는 건 모두 내 책임입니다. 또한 그동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왔음을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간사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기쁨과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즈 음악이나 체스나 컴퓨터 따위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나는 달라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흐르기 전에 깊은 깨어짐을 체험하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낭독이 끝나자 20명이 넘는 간사들이 나를 둘러싸 안아주고 부둥켜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이제 나는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이 잘 되어가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잡동사니를 버려야 합니다. 단장품을 버려야 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순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약에 마음을 깬 사람 한 명 얘기하라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는 그 죄를 숨겼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죄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바세바는 그 사이에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남편을 전장에 있는 남편을 급히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장군인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면 안 가요. 딱 가서 잠을 자야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그게 다윗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인을 계획합니다. 간음은 살인으로. 그런데 이 또 혼자 딱 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군을 따르는 부대가 다 죽도록 집단살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획대로 이 우리아를 살인하고 따르는 자들을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단순히 시작한 그 시각 간음죄가 직접 행동으로 간음죄로 옮겨지고 살인으로 옮겨지고 집단살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되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됩니다. 다윗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800번 이상 나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왕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왕의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잣대를 누구를 댑니까?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위에 나간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죠.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왕으로 살았지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노릇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 기준을 다윗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큰 죄를 범한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 아무도 그 죄를 모를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그는 시편 51편을 썼어요. 시편 51편에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소상하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시편 51편을 읽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갈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1절을 읽을까요? 시작. 2절도 읽죠. 3절도 읽죠.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7절을 읽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성경에 기록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죠. 통회 깨어짐은 마음을 잘게 잘게 다 부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만이 없어요. 더 이상 숨김이 없어요. 다윗과 참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똑같은 왕이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범죄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사무엘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기면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전쟁에 이긴다면 내가 그렇게 하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대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이후에 그런 양과 소떼를 다 끌고 왔어.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지적하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저 소와 양을 가져왔습니까? 나는 가져올 마음이 없었는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저거 가져가서 자꾸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가져왔죠. 내 죄를 회개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장로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내 체면을 지켜주세요. 내 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했죠. 그는 통회한 자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죄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하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똑같이 범죄했지만, 아니 죄로 보면 훨씬 다윗의 범죄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매 순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죠?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는 것을 불순종, 불순종. 또 하나 더 있다면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불순종과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불순종이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 큰 죄 아닌 줄 알아요. 불순종 안에는 살인이 들어있어요. 불순종 안에는 간음이 들어있어요. 불순종 안에는 강도가 들어있어요. 불순종 안에는 도둑이 들어있어요. 불순종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불순종과 교만인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교만만 깨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낙원은 펼쳐집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불순종과 교만이 사라지면 낙원이 펼쳐집니다. 이 교회 생활, 불순종과 교만이 사라지면 낙원이 됩니다. 부자 관계도 똑같습니다. 불순종과 교만만 사라지면. 이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 십일조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자유케 되리면 십일조 할 때 물질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아직 아버지 살아계신 분들,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아유 우리 아버지는 뭐 배운 것이 없었어. 아버지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무학이라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늘 권위 문제로 고민합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아가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청년들이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럴 때 축복의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에 나오죠.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했습니다. 이게 노처녀 노총각이죠. 부모들이 만나면 너 장가 안 가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장가 안 가냐 하면 네, 장가 가겠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럴 때 정말 장가 가게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또 부모가 있죠.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영적인 아비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더라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프시죠? 이번 주일날 턱송 왔어요.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라이 아니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턱송하라니. 저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순종하면 생각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슬픔이 떠나가지 않더니 그 턱송하고 난 뒤 슬픔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생각지 않는 축복이 굴러옵니다. 영적인 아비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내가 만듭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자기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게 어머니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 순종을 해요. 그 집의 주인이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보여요. 남편이 주인인지 아내가 주인인지 딱 보여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자 이번 주에 집사님 집에 가서 우리가 그 리더 모임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글쎄요 나는 되는데 하면서 전화 와요. 아 목사님 어렵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 집에? 안방 주인이 주인이에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이 남편을 주도하면 여러분의 몸에 근육이 자꾸 생겨서 조금 있으면 여자 장군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집이 천국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 강아지처럼 꼬리가 엉덩이 밑에 싹 들어가가지고 꼼짝, 집에 들어가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집에 가보면 장군이 한 명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때 인간에게 행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순종에 대한 얘기. 그럴 때 행복의 꽃이 핍니다. 교만한 사람 행복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 우리 이름 만방에 알리자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은 그 세리에게 가 있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의 눈이 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마음을 깬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윗보다도 더 마음이 깨어진 자가 있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죽으면서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해 안 되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쳐다보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농사의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알 딱 유리관에 보관하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밀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죠?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침 9시죠. 마가복음 15장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란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시간이 몇 시인가요? 성령이 밤에 임했나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이 임한 시간은 같습니다. 깨어짐은 생명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먼저 내가 깨어지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 교만을 보아야 합니다. 내 불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내 더러움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연안 헤브리디스에 딸린 루이스 섬의 작은 마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섬의 젊은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세 번 만나 기도하였습니다. 18개월 동안 기도하였지만 섬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젊은 집사가 일어나서 시편 24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닐까요? 이었고 참석한 자들이 집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섬 전체를 뒤흔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그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통회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땅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가정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듭니다. 또 거룩한 환경,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깨게 합니다. 거룩한 환경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환경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대형 사고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어버립니다. 질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어버립니다. 직장의 부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깹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이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죠. 혈우병. 그 당시에는 혈우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해놨어. 그런데도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호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가서 그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게 만들었습니까?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은 내 마음을 깨게 만듭니다. 많은 무리를 해치고 저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옷 소매를 만지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깨어진 마음. 여러분, 깨어진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이든지 깨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 잡은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였고 한국 기독교 영성의 대부로 알려진 R.A. 토레이 목사님, 그분은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가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목사님은 딸이 천국에 간 것을 생각하며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장례는 잘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전날 꾹 참았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딸의 웃음소리와 미소로 가득 찼던 집이 텅 빌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 순간, 그렇게 마음을 통회하고 마음을 찢는 그 순간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큰 기쁨이 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토해내길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한 명도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분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마음을 깨는 것입니다. 내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으면 내 속에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는 작은 죄악,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죽어 죄 없는 삶을 살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고범죄를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계속 되풀이해서 짓는 고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케니스 해겐 목사님은 고범죄에 대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자기 동네에 병든 노인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죠? 그냥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입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힙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36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지금 66세인데 그는 30세 때 거듭났다. 나는 그가 죄에서 떠나기를 36년을 기다려왔지만 그는 똑같은 죄를 거듭 짓고 있다. 그분은 66세로 두 달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범죄를 계속 평생 되풀이하여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 작은 죄악들을 계속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듯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숨겨놓은 죄악을 지적할 때 그 죄를 토해내시고 그 죄를 끊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슨 질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특징은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탁자에 탁 부딪히면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디 안 부딪히려고 노력해요. 조금 부딪히면 금방 빼죠. 근데 문둥병 환자들은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세게 부딪혀서 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도 이 정도의 죄악이 하며 죄를 그냥 계속 짓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겨놓은 죄악들을 다 토해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을 잘라내십시오. 불순종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적당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보다도 단장품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황금을 신으로 삼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베푸는 일반 은총에 만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토해내야 합니다. 적당히 즐기고 있는 시시콜콜한 이 죄악들을 오늘 다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윗처럼 살인과 집단살인을 한 큰 범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시시콜콜한 죄를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당히 죄와 뒤범벅이 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시시콜콜하게 붙어다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춤추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다가가서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패배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생기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된 가나안 땅으로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죄를 토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불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